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나사로 부활 사건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실제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그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무덤 문을 열어놓아라, 돌을 옮겨놓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마리아가 벌써 이게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도 주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선 이제 돌을 옮겨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41절에 보시면 돌을 옮겨놓습니다.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또 더군다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돌을 옮겨놓으라 해서 돌을 옮겨놓는 그런 지경이 되었으니까요. 돌을 옮겨놓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던 내용이 41절 맨 끝부분에 나오죠.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미 무덤문을 열라고 했잖아요. 돌을 옮겨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준비가 다 끝나서 이제 옮겨놓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그냥 딱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돼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기도해가지고 충분히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끝! 이제 뭐, 돌만 옮겨놓으면 끝이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돌을 옮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의 말이 맞다면, 시체가 썩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는데, 그 마당에 기도하시는 거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 이전에는 기도를 안 하셨을까? 기도하셨겠죠. 기도하셨겠죠. 나사로가 죽을 것을 다 알고 계셨는데, 기도 안 하셨겠습니까? 살리러 가실 걸 알고 계셨는데 기도를 안 하셨겠습니까? 기도를 하셨겠죠. 그러나 기도를 쭉 하시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돌을 옮겨놓은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주님께서도 기도하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설교하려고만 마음을 먹으면 1시간 내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게 분명히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래도 준비할 때도 기도하고, 무덤문을 참 돌을 옮겨놓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직전까지도 끊임없이 계속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똥배짱이라고, 아, 이건 주님이 은혜 주시기로 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뭐 적당히 해도 다 주실 거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거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덤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도 기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주님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고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기도를 다 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4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참 독특하고 재미있게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살려내시는 게 목적이니까 나사로야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살아나라, 살아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주님께서는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나사로야 살아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나사로가 이미 살아나 있는 것처럼 일로 나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부르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가령 집에 사랑하는 아들이 방바닥에 드러누워서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처음 이야기할 때는 일어나라, 그 다음에 밥 먹으러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원래 논리적인 순서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아예 일어나 있는 사람을 대하듯이, 살아있는 사람 대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나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되었느냐, 44절에 보시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통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싸였다. 그러니까 얼굴과 손발이 다 묶여 있었던 거죠. 44절 맨 끝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참 이것도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풀어놓아라. 그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풀어놓아 줘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배로 묶어놓았던 거, 수건으로 묶어놓았던 거 이런 것을 다 풀어주라고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사로를 묶고 있었던 모든 얽매임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 풀어놓고 나사로가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생각해 볼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튼 그래서 결국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 주시는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앞에서부터 계속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을 때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건의 결과가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러면, 와, 물이 포도주가 되었네.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들이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네. 그게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결과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시려고 했던, 예수님이 정말로 주시려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 내적인 의미들이 다 사건마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이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사건도 마찬가지로 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이 갖는 내적인 의미는 찾아내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 사건 자체가 보여주거든요.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식사성구처럼 외웠던 예수님의 육적인 부활과 영혼이 지금 현재 영생을 소유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육체가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믿은 자들은 그들의 영혼이 지금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죽지 않는 영혼이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육적인 부활과 영혼이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만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과 지금 나사로가 부활하는 부활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매우 다릅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그냥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죠? 이건 역사적으로 분명히 발생한 사건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죠? 그러면 나사로는 나중에 죽나요? 안 죽나요? 죽습니다. 나사로가 부활을 했지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결국 죽습니다.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나사로의 무덤이 구브로 섬에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구브로 섬에 나사로의 무덤이 있다고 해요. 나사로가 거기에 전도하러 가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는 뭐 관광지로 이렇게 형성을 해놓았으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도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비문으로 써놨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다시 죽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는 나사로가 부활하는 거지만 결국엔 다시 죽어요. 죽게 될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죽을 몸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를 믿는 자는 그 육체가 부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육적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을 주마. 그렇게 말씀하실 때의 그 부활은 너희들이 육체로 다시 부활하면 다시 부활했을 때그 부활한 몸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영혼은 다시 죽지 않아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부활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매우 다릅니다.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부활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죽어요, 나사로는.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건은 이 사건이 그냥 외적인 결과만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려는 것이 이 안에, 이 사건 안에 완전히 다 성취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죠. 죽은 자를 주님께서 살려내 주신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앞에 있던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가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라 만들어 주신 사건 그러면 그냥 살아있던 사람들이 포도주를 다 마시게 되었죠. 그게 겉으로 드러난 결과예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주시려고 한 메시지는 주님의 보혈을 주시겠다는 거죠. 주님의 피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드러난 사건은 그냥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이지만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참된 성전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부활하는 지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건 나사로가 잠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다가 그다음에 30년을 살았는지 40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결국 죽어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나사로는 부활했다가 죽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육체를 가지고 너희가 부활하는 그 부활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이 사건이 벌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나사로가 부활했던 이런 부활을 우리가 하는 거, 그게 우리 소망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러나 결국엔 죽는, 구약에도 보면 부활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잖아요. 신약성경에도 여럿이 있습니다. 특별히 불쌍하게 살았던 과부의 아들들을 하나님이나 주님께서 살려주신 경우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부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재하실 때에 우리 이미 죽고 썩어진 육체가 부활을 해서 신령한 육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그런 부활을 우리는 믿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받는 은혜와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부활했죠? 이거보다 더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나사로가 부활했던 이 기적도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단한 번밖에 없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기적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맛보고 있는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부활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부활은 그냥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다, 더 이상 죽지 않는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가장 완벽하고 가장 풍성하게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부활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있을 때에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성취가 돼요. 그때에는 불의한 것 없습니다. 죄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도 모자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을 소유한, 영원히 살아가는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게 될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어져서 모든 공의와 정의가 다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모두가 실현이 되고, 우리도 모두가 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 갖고 있던 모든 연약함과 질병도 다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누리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몇번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쩔뚝발이로 태어났어요.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갖고 있어요. 내가 평생 기도했는데 죽을 때까지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알잖아요. 이거 주님이 응답 안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나 그냥 죽을 때까지 맹인일지도 몰라. 그래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맹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이 됩니다. 언제? 우리가 부활할 때100% 응답이 됩니다. 맹인으로 부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앉은뱅이로 태어나서 평생 살았어도 앉은뱅이로 부활하는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만 했던,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했던 이 땅의 모든 질고들이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그 부활한 몸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그삶 안에서 몽땅 다 온전하고 완벽하고 가장 풍성하게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미움도 없고 불의도 없고 부당함도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소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잠깐 맛보기로 맛볼 수 있도록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사로는 죽습니다. 결국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더라도 결국엔 부활할 것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성취받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가장 많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계속 고통만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그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시고 결국엔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혹시 누리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반드시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과 영생의 몸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믿고 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를 범하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참으로 악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값을 다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용서받고 사함받게 하시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활과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날마다 날마다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쩌도 우리가 눈을 들어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